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회개, 다시 전투에 나서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선 신자 여러분, 이수인입니다.
두 분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졌다는 걸 느끼는 한 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개 성읍의 연합군을 무찌른 부분까지 나눴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 지방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가나안 북부 하솔의 왕 야빈이 듣고 북부 지방의 왕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부 지방을 정복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수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사를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구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남부지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패해서 진멸했다는 말을 들은 북부지방의 왕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들 중에서 하솔왕이었던 야비는 북부지방의 왕들을 모아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했죠.
아휴, 진짜 많은 동맹군을 모았네요. 돈왕 여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산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까지 모았네요.
게다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해변의 수단 모래 같을 정도로 많았다고 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했거든요. 이 메론 물가가 어디냐 하면요. 여호수아 당시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위에 또 하나의 작은 호수가 있었대요. 거기는 호수라기보다는 근데 일종의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여호수아 시절에는 메론 물가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메웠기 때문이에요.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연합군을 기습하고 그들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할 때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사르는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은 아주 잘 먹혔어요. 연합군은 와해됐고 모든 왕과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솔성은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했어요. 이렇게 포로와 정복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도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했으니 한숨 돌렸겠네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급여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했다고 나왔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죠.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사단과의 전투는 아직 남아있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다윗 왕 때 가서야 모두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 아직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가나안 땅에 많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전부 이루어짐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보기에 자신은 늙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아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이 필요 없을 때가 오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요단 동편의 가족들과 가축을 두고 왔던 지파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민수기 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민수기 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여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를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여호와께 두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여제로 드린 후에 그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잖아요.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었군요.
레위 지파를 따로 모아서 회막에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봉사하게끔 하셨어요. 레위인들은 봉사하기 전에 요제로 먼저 드려진다고 하는데요. 이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보통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수확한 단, 그리고 첫 이삭으로 만든 떡, 레위인들을 드릴 때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각 지파에서 받은 기업들 중에서 성읍을 주라고 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은 지파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레위인만큼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두에게 퍼져 있도록 하셨어요.
리브가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네요.
맞아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들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천 규빗, 남편으로 2천 규빗, 서편으로 2천 규빗, 북편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성읍이 많은 자에게서는 많이 얻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레위인에게 주게 하셨군요. 그리고 더피성도 함께 만들어두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수도 있겠어요.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고 따로 자신들의 땅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열한 지파들이 나누어진 성읍에서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 지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그들을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 덕분에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이나 분깃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멋지네요.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통해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곧바로 책임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잖아요. 전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레위 지파의 특권은 구약시대에는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던 그들 고유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세상을 향한 축복권을 가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몰아내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잡아 평강이 머물게 되죠.
이제 우리가 갈렙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갈렙의 요청이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갈렙의 고백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갈렙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일에서 은퇴한 지 한참 되고 교회 봉사와 손주들 재롱과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을 나이죠. 오히려 누군가가 정복전쟁에 나서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사양해야 할 나이가 아닌가요?
근데 요즘은 다들 그 연세에도 젊고 건강하더라고요. 다만 육체는 젊지만 아무래도 젊었을 때처럼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겠지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의 마음은 아직도 젊은 청년들처럼 뜨거웠어요.
여호수아에게 고백할 때도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던 45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게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갈렙의 강건함은 육체보다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갈렙이 아무리 건장하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노년의 신자들이 갈렙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신자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른들의 지혜가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하곤 하죠. 이렇게 지혜와 열정을 갖춘 갈렙이 정복한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예루살렘 아랫부분에 위치한 산악지대였어요.
갈렙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유다지파는 가나안 남부지방에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고르게 분배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것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라고 일컫고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눠 가진 땅에는 중간중간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갈렙의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아 그 땅을 정복했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의 시대에서야 정복하게 되었죠. 다른 지파들의 처지도 비슷했고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도 그렇지만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많이 애를 쓰기도 했는데 결국 자신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내지 못했어요.
누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귀한 약속을 해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실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요롭고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너무도 슬플 것 같아요. 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렸던 걸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하셨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내가 통로가 되는지 아니면 쓰임받지 못했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려 500년이 지나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그 온전한 성취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은 내가 사는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으신지요?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지쳐서 어쩌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낙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또 혹시 내가 사는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절대 믿음을 놓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배워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밝고 해맑고 기쁘고 즐거우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거든요. 네. 두 분은 누구랑 함께할 때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리고 그게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나타났던 특징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살짝 얘기해 줄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되게 즐거운데요.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네. 티났습니까?
네네. 아, 근데 계속 웃고 있고. 네.
그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뭐 기준이라고 할까? 보면은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웃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특히 나타난 특징이 이제 기분이 더 좋아진다?
네. 아,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치, 미소자매님 그래 보이죠?
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언자매님 나눈 거 고마워요.
네.
미소자매님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랑 있을 때 즐겁고 또 기쁜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을 제가 좋아하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좀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
네.
되게 지금 뭐 편안하게 느끼시나 봐요.
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목사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
참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대표에서 백예현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과 함께 신방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수 자매님, 예언 자매님 교독해 주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네요.
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찾아낼 것이요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맞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신앙생활할 때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라는 것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물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땅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조금 특이해요. 그 결론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단 말이죠.
아, 그러네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아버지들은 다 좋은 거 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네요. 목사님 맞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한 법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 삶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과 함께한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자체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어느 시점에서 승리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자체로 아주 귀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귀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없이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신신당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부활승천하셨네요.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덮여질 때까지 너희들 꼼짝하지 말아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단 말이죠.
아,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어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숨어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욕에 앞서게 되면 결국 맛보게 되는 건 실패뿐입니다.
실패하니까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후에야 포기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아주 진심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순간에는 아주 진심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난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순교의 자리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순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맞아요.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그렇게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실패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 싶으면 우쭐해져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게 철저하게 깨지면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된 거네요.
그렇네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강렬한 태양빛이 비추면 내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낀 날은 내가 그림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운 내가 떠오르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밝게 드러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보고 나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향해서 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도 붙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붙으셨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그래 내가 잘한다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지지 않을 만큼 악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북조선에 누구? 내 옆에 누구?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죄가 밝히 보이는 거네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최고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인데 미수 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 없이 지식적으로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그러면 우리 능력을 생각하는데 능력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체험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너희가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격체이신 성령님, 존귀하신 성령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공손하게 초청을 해야겠네요.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간절히 초청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네요.
이런 성령님하고 우리가 매일 교제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에 말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예언 자매님, 미수 자매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저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충만하거나 이러면 나의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이렇던 교만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사실 날마다 충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정말 매일매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좀 더 다듬어지고 싶어요. 매일매일 다듬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이나 단순한 능력이나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했을 때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삶을 잘 살고 싶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예언자매 나눈 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소자매님.
저는 오늘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는 저도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릴 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
네, 뭐 집중할 수 있는, 시험을 본다면 제가 그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이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뭔가 계속 능력을 달라 어떤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더 중요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릴 때 그 베드로처럼 제가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의식하고 초청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말을 걸고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주거든요. 대답을 주시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예언자매, 미수자매님 그리고 우리 북조선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인격체이신 성령님, 존귀하신 성령님께 간구하며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며 성령을 초청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조선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평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북조선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계속 부흥하는 북조선 지하교회 신자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조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북조선 아멘. 백성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굶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억압과 구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똑똑똑 신방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예비하신 복음 독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목조선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미소자매와 예언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